르마야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스루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스루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스루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운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노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노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여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스루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의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남유다의 왕 아하스는 아주 독특할 정도로 악한 왕입니다.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 뭐 이 정도도 아니고 혹은 산당을 없애지 않았다. 뭐 이 정도도 아니고 이 사람은 정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악한 왕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16년 20세의 왕이 되어가지고 예루살렘에 16년을 다스렸다 그러는데 조상 다윗의 길로 간 것이 아니고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래서 이 사람은 전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사는 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고 이 사람의 삶의 기준이 두 가지인데 오늘 본문 3절 보시면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 사람이 따라간 길은 이 사람의 삶의 모델은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한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 왕을 따라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들과 단의 금송아지를 섬기던 그 북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이 자기 권력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북이스라엘. 우리는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권력쟁탈전을 벌리는 그를 우리가 열왕기하에서 읽고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 권력을 강화하고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 것 외에는 다른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는데, 특별히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오늘 보면 3절 하반절에 보시면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아주 가증하게 여기시는 일인데 이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유다, 남유다의 왕들을 쭉 읽으면 남유다의 왕들 중에는 그래도 나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데 이 사람들이 실패한 것이 산당을 없애지 못한 거다, 뭐 이 정도의 수준의 이야기를 자주 읽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산당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산당에서 드리는 그 아주 혼합주의적인 혹은 그 아주 어그러진 예배를 더 열심히 드리는, 그래서 오늘 보면 4절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이거는 선지서들을 읽으면 바알을 섬기는 아주 표준적인 장소예요. 높은 산 푸른 나무 아래, 그리고 작은 산 푸른 나무 아래, 뭐 이런 것들이 그 우상을 섬기는 아주 표준적인 구절인데, 그런 식으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는, 그래서 유다 왕으로서는, 예루살렘을 다스리시는 왕으로서는 정말 척결하고 없애야 될 그런 아주 가증한 일을 도리어 앞장서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하스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하스는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아주 기가 막힐 정도로 악한 사람이 이 아하스였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전 시대에 확보했던 영토를 다시 뺏기는 거죠. 오늘 보면 5절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이 엘랏은 아사랴 시대, 그러니까 아하스의 할아버지 시대에 확보했던 영토였어요. 그런데 이거를 다시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의 영광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아하스가 그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이 연합해서 쳐들어왔을 때 그 배후에 있는 신흥강대국 아수르에 뇌물을 갖다 바치면서 스스로 굴복해요. 오늘 보면 7절부터 9절을 보시면, 7절부터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라 빌리세엘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당시의 신흥 강대국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북쪽, 우리로 치면 지금으로 치면 튀르키예 지방을 기반으로 튀르키예 그러니까 동쪽을 기반으로 또 메소포타미아 북쪽을 기반으로 일어나는 이제 신흥 강대국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신흥 강대국의 힘을 빌어서 자기들을 위협하는 아람과 북 이스라엘을 이제 제어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선지자들은 이거 이방을 의지하는 행태를 얼마나 혹독하게 책망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이 사람은 듣지 않고 이 국제적인 정치 역학 관계에서 북방 신흥 강대국을 의지해서 자기에게 닥친 그 위험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아수르를 본받을까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참 이게 어려운 일이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이 다메섹은 본래 이 아람의 본거지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갔더니 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아수르 양식의 이 재단이 있었던 거죠. 이게 순전히 아수르 양식의 재단이었는지 아니면 아람 양식의 재단이었는지 사실 분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메섹은 이 아람의 근거지였어요. 그런데 아마 디글렛빌세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왕이 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아하스 왕이 그 아수르 왕에게 충성맹세를 하러 간 거예요. 이제 이 그러니까 아람을 정복한 아수르 왕에게 충성맹세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간 거죠. 그런데 그 갔더니 뭔가 이방 신을 섬기는 제단의 양식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제단 양식을 다 그려가지고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내요. 오늘 보면 10절부터 1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0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세엘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다메섹에 있는 제단은 이게 본래 아람 그러니까 아수르에 망한 아람의 양식인지 아니면 이 아수르 왕이 가지고 온 뭐 아수르 양식인지 이거 명확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튼 이방 신을 섬기는 그 제단의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서 제사장에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제사장이 얼마나 빠릿빠릿하고 신속한지 왕이 돌아오기도 전에 그거를 다 새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 길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모든 재물을 그 이방 신의 양식을 따라 만든 이방 신전의 양식을 따라 만든 새 제단에서 다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많은 제사를 드리는데 전부 이방 신의 양식을 따라 드리라는 거죠. 그리고 성전의 구조를 다 뜯어 고쳐요. 성전의 구조를 뜯어 고치는데 이제 무슨 제단의 위치도 옮겨버리고 그리고 물두멍도 다 바꾸어버리고 그리고 이 아람 왕, 그러니까 디글라빌레셋,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의 눈치를 보면서 왕궁에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왕의 출입구가 있었거든요. 그 출입구 옆에 보면 이제 우리로 치면 저렇게 햇빛 가리개가 쭉 이제 낭실이 있는 거예요. 복도가. 그거를 다 구조를 바꿨어요. 그리고 자기는 예전처럼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아수르 왕에게 충성한다. 뭐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 본문을 읽을 때 정말 기가 막힌 것은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정말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레위기나 신명기를 읽으면 성전의 구조 중요하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어떤 재물을 어떻게 바치고 피를 어떻게 처리하고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성전의 구조도 다 뜯어고치고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는데 재물을 바치는데 이방신의 양식을 따라 만든 그 수입형 제단에다가 바치고 그리고 피도 거기다 다 뿌리고 그러니까 이 아하스는 성전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제사장 우리아가요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요 왕의 명령에 충성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앞에서 역대하에서 아사리아 우시아가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할 때 제사장 아사리아가 용맹한 제사장 80명 데리고 가가지고 이거는 왕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거는 아론 자손 제사장만 하는 일이다. 왕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상황에서 이 우시아가 분노했을 때 이마에 나병이 나는 이런 거 우리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최소한 제사장 아사리아는 왕이 부당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이 왕은 이런 일을 하면 안 되지. 이 왕이 어떻게 성소에 들어와서 분향할 수 있나. 이거는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다. 최소한 그래서 그 시절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입증이 된 거예요. 이 분향하려고 하는 왕의 이마에 나병이 나고, 그리고 왕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실각한 거죠. 이 왕노릇을 못하고 자기 아들에게 이제 왕위를 거의 넘기다시피 하는 이런 거는 제사장 아사랴가 용맹하게 불의에 대항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 우리아는 그런 용기가 없는 사람이고 왕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그런 아주 고약한 제사장이었어요. 이것이 참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악한 사람이 있어요. 악한 사람도 문제지만 악한 사람의 손발 노릇을 하는 사람이 더 문제예요. 악한 사람의 손발 노릇을 하지 않고 악한 사람이 뭘 하려고 할 때 자꾸 브레이크를 걸고 그거를 방해하고 못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악한 사람의 계획이 실패하는 거죠. 이를테면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애굽 왕 바로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 명령을 했어요. 산파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산파가 바로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가지고 이 산파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바로왕이 자기 하고 싶은 일을 다 못하게 됐어요. 뭔가 이 불의에 대항하는 용기,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필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딨냐 그러면서 다 악한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하고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이렇게 되면 아무도 그 불의에 브레이크를 걸지 않고 그 죄악에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스도 정말 나쁜 사람인데 아스보다 더 나쁜 사람은 우리아예요. 이 제사장 우리아인 거죠. 왜냐하면 이 제사장 우리아는 왕으로부터 세움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세움받은 사람, 이 아론의 후손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 거룩한 사명을 짊어지고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이 제사장 우리아였던 거죠. 그런데 이 제사장 우리아가 자기를 제사장으로 세우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 권력을 가진 왕에게 충성하고 더욱이 불의한 왕에게 충성하고 있으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정말 악한 사람은 우리아라기보다 제사장 이 아스라기보다 제사장 우리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사람이 불의에 대항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이 아하스가요, 그런데요, 16년이나 왕노릇을 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위협을 받기는 하지만 아수르를 등에 업고 그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의 연합군을 나름 물리치기도 해요. 그런데 그래가지고요, 이 아하스가요, 어떻게 보면 좀 벌을 충분히 안 받아요.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이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요. 나름 그걸 선방했다 그러나요? 나름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막아냈어요. 이 어떤 외교적인 조치를 취해가지고 그 배후의 아수르를 움직여가지고 이 아람을 물리치는데 성공한 거죠. 그런데 그게 성공이 아니에요. 이 악한 짓을 하면서 자기 계획을 이루는 거는 성공이 아닌 거죠. 그 이 아하스는 정말 불쌍한 인생이에요. 악한 일을 할 때 실패해야 되는데 악한 일을 하면서 실패하지 않고 아주 하나님을 떠나서 고약한 삶을 살 때 뭔가 다 망해야 되는데 이게 나름 자기 계획대로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지 몰라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징계를 받아야 그게 복이고 뭔가 망해야 그게 복이고 다 계획대로 안 돼야 그게 복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아하스는 자기 계획대로 돼요.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지 몰라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내 마음대로 되느냐 내 계획대로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계획대로 된 것이 성공이 아니고 정말 내 삶이 하나님의 기준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어느 정도 합해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인 줄 알아야 됩니다. 보통 우리는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다 되면 그게 좋은 건 줄 알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어그러진 길로 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났을 때는 오히려 실패하고 브레이크가 걸리고 잘 안 되고 하는 그것이 더 큰 복인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을 쭉 보면 아하스가 진짜 기가 막힐 정도로 악한 왕인데요. 이 남유다 예루살렘의 왕인데 정말 예루살렘의 왕으로는 할 수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배웠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악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요. 그 이야기를 단순하게 요점 정리하듯이 아하스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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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짓을 했다고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가면 책에 기록된 대로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보시면 무슨 유대왕 역대지략뿐만 아니라 유다왕 역대지략뿐만 아니라 하나님 유다왕 역대지략 말고도 하나님이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에 소망 두고 살았는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위에 심판이 있을 거다. 인생이 다 살고 나면 끝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다 평가받을 날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다 달려가고 난 뒤에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삶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고 정말 우리 삶의 소망,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아하스는 예루살렘의 왕인데요. 남유다의 왕인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이 타락한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 속한 믿음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즐거이 받고 즐거이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